118페이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회의 방식에 따른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와 방법. 강기탁 변호사님이 쓴 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근로자들, 피고 회사는 건설사업 회사다. 피고 회사의 건설사업 부문이 있었는데 그쪽 근로자들이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취업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여금 규정이 있어요. 상여금을 설에도 주고 4월 말, 6월 말, 8월 말, 추석 3일 전뭐 6회에 걸쳐서 돈을 준다고 돼 있는데 1998년 6월경 위 취업 규칙의 상여금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이후에는 이제 삭제됐으니까 지급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취업 규칙에 해당하는 상여금 조항을 삭제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과반수 찬성, 우리가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찬성이라는 이 약간 개념적인 말을 들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는 투표 아니에요? 토론하고 그 다음에 투표하는 거. 토론하고 투표도 비밀 투표 하는 것이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근로자의 찬성이라는 그런 문구에서 떠오르는 직감적인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에서 이러저러하게 이탈된 방식으로 취업 규칙 변경을 시도하는 회사들의 전략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상여금 삭감에 동의합니다라는 각서를 프린트해서 그 각서의 이름을 쭉 리스트를 빈칸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칸을 만든 다음에 쭉 돌리면서 각서를 받는 것이죠. 삭감 동의 각서에 서명을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명을 받았다. 그래서 과반수의 동의 각서에 대한 서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취업 규칙 변경에 대한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라고 회사는 주장했겠죠. 그럼 근로자들은 이것이 우리가 아까 방금 떠올린 직감적인 이미지, 이것을 이제 법률적으로 개념화한 그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겠죠. 그래서, 원심 판결, 즉, 2심 판결에서는, 피고회사 건설사업부문 근로자들이 서명한 위 상여금 삭감 동의 각서만으로는 위 쟁점 사실이라는 것은 간섭 배제된 동의가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있었다라는 쟁점 사실인데, 이런 쟁점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해서 원고 승소 판결, 노동자들이 승소를 했는데, 대상 판결 대법원에서는 법률론으로서 일단 뭐라고 추상적으로 전개를 했냐면은 한 10줄 내려오면은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이 된다. 그래서 한 자리에 전부 다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이 크면 그 취업 규칙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크면 거기에 모든 노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하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뭐 부서가 있고 A 부서, B 부서, C 부서가 있어 찬반을 집약해서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것 또한 일단 한 자리에 다안 모여도 된다는 것만 이야기했을 뿐이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 이게 무슨 뜻인지가 좀 애매모호하죠. 여기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되면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가 되고 사용자 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수 없다고 일단 법률론을 제기했습니다. 121페이지 나 판단 보면은 양가로 1 보면은 그 일단 어떤 사실 확인서가 있었냐면은 사용자 측에서 사실 그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 이거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요지의 사실 확인서겠죠. 근데 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모두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상 원고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진 않았지만 같은 청구 취지의 소송을 다른 법원에 제기한 사람들로서 사실상 같은 입장에 있어서 객관적인 위치에 있다 보기 어려워서 그 사실 확인서를 믿지 않았어요. 땡 해버리고 무엇을 보았냐면은 건설사업 부문에 근무하였던 근로자들 51명 중 44명이 참여, 7명은 또 기권을 해줬다. 그리고 5명은 반대하여 서명을 하지 않았다. 반대자들이 나왔다는 것이 오히려 그 지역규칙 변경에 대한 회의가 실질적으로 찬반 투표가 가능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 또 한편 122페이지 피고회사의 섬유사업부문 근로자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위 동의각서의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1998년도 분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피고회사와 단체협약 보충협약을 체결한 점 98년도 98년도 6월경에 지역규칙의 상여금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그 뒤에 98년도 상여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죠. 그리고 단체협약 보충협약도 1998년도 분의 것인 것이죠. 근데 이제 내용이 다른 것은 단체협약 보충협약은 1998년도 것만 반납하는 거고 반납하는 내용이고 1999년도 것부터는 원래는 단체협약 보충협약만 있었으면 줘야 되는데 지역규칙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단체협약 보충협약이 했던 역할은 대법원으로 하여금 상여금 반납의 의사가 근로자의 집단적인 의사였다라는 것을 오히려 간접적인 정황으로 입증하는데 노동조합의 상여금 반납이라는 자기 권리 포기가 이런 식으로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 그리고 당시 피고 회사의 계열 3사는 그 회생을 위하여 대주주가 사재를 출연하는 등 기업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었다. 그래서 기업이 실제로 뭐 어려웠던 것 같다. 그래서 122페이지 양가로이 비록 상여금 삭감 동의각서라는 인쇄된 양식을 교부하여 서명에 의한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서명은 집단적으로 서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서명은 돌아가면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형식상으로 우리가 아까 말한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찬성이라는 그 말에서 풍겨나는 모습과 완전히 다른 개별적인 서명에 의한 동의, 그것도 동의각서라는 인쇄된 양식을 교부해서 각서에 동의할래 말래 이렇게 써라는 것도 위와 같은 간접적인 정황, 회사가 어려웠고 노동조합도 그 해분은 반납하기로 하였고 또 서명 안 한 사람도 있다. 이런 간접적인 정황에 따라서 사실상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지역규칙 변경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동의각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점까지 감안한다면 피고회사가 근로자의 상여금 포기를 이끌어낼 의도로 상여금 삭감 동의의 결의 절차에 부당히 개입하여 강요 안 했다. 그러니까 상여금 조항 삭제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23페이지 취업규칙 일반론. 취업규칙이란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이든 인사규정이든 사고처리규정이든 뭐냐면 사업장에 적용되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규율과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준칙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장에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 같이 적용되는 것이 준칙이라는 뜻이죠. 이런 것이면 다 취업규칙이다.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은 뭐냐, 이 취업규칙에서 100만원 주기로 했는데 개별 근로계약으로 80만 원을 주기로 한다. 이러면 어느 게더 우선할까요? 지역규칙이 우선합니다. 지역규칙에서는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단체협약에서는 120만 원 주기로 돼 있다면 어느 게 우선할까요? 단체협약이 유효한 기간에서는 단체협약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단체협약보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이 오히려 나을 때는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강행법규로서 우선하겠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더 낫다 그러면은 더 유리한 것이 적용이 우선하게 되겠죠. 대법원에서는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을 법규범성을 부여한 법규범으로 보고 있다. 125페이지 보면은 근데 이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라는 이 코어, 우리가 토론하고,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비밀투표하고, 이런 어떤 모습, 이걸 갖추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멀어지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동의삭감하고, 또는 부서별로만 토론하고, 이 취합해가지고 찬반 의견 요약하고, 뭐, 그 다음에 비밀투표가 아니고 그냥 동의각서 서명하고, 뭐 어디까지 확장을 할 거냐? 여기서 이게 단절, 끊어주는 게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끊어주는 거를 개념에 따라서 끊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념을 분석한다.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개념을 분석해가지고 끊어줄 수는 없고, 그,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개념 저변에 깔린 원리를 파악해서 그 원리에 일관되고 정합적인 최선의 해석으로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잘 해석한 게, 있어요. 1977년도에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1977년도에는 당시 지역규칙의 작성 변경에 대한 집단적 의견 청취 규정만 두고 있었고, 그 불이익 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 규정은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6페이지 넷째 줄, 근로자는 단체로서 행동할 때에야 비로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 서게 된다.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이죠. 모든 노사관계의 기본 입장이다, 이게.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우월한 지위에 서서 용이하게 취업규칙의 변경이라는 형식으로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를 지원할 때는 여러 군데 회사에 지원해서 좋은 데 가지만 일단 회사에 취업하고 나면은 다른 회사에 눈돌릴 겨를이 없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불황이 왔다 갔다 하고 고용 안정성이 문제되는 곳에서는 회사에 어쨌든 붙어 있는 것이 많은 노동자들의 목적이 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회사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했던 취업규칙을 무력화한다면 그것은, 노사관계법의 기본 입장에 어긋난다. 그래서 취업 규칙상의 기준을 최저 기준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98조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왜? 근로계약 수준으로 취업 규칙의 보호를 다운시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약하면 126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근로자 보호법적 이념, 기득권 보호의 원칙,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2번, 3번이겠죠. 기득권을 보호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그 수단으로, 방식으로, 어떻게 기득권을 보호해 줄 것이냐.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리를 도입해서 기득권을 유지시키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규정이 의견 청취 규정만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도출하였던 것이고 이것이 1989년도에 근로기준법에 법으로 올라가서 명문화가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법으로 올라서 명문화 되고 나서 계속해서 대법원이 이 원리에 어긋나는 이 개념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방법, 근로자 회의 방식에 따른 과반수 동의. 왜 회의 방식이냐? 개별적 동의만으로는 아까 말한 법규범성,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이 담보될 수 없다. 그러면은 회의 방식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우월적인 지위로 말미암아 근로계약의 교섭 단계와 비슷한 어떤 상태에서 이런 걸 교섭하게 만듦으로써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허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된다. 그래서 128페이지 근로자들이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집단적으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꾸는 것이 지금 나을 것이냐 안 나을 것이냐 이런 걸 토론해 봐야 된다. 이런 걸 토론을 해야지 집단적 의사가 보여. 우리가 보통 집단적 의사라고 할 때는 토론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경쟁하는 주장들이 제출되고 그 주장들의 논거들을 실질적으로 듣는 기회가 주어져야지 그것을 집단적 의사결정이라 하지 그냥 누군가 안을 내고 동의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한 명씩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을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건 회의가 아니죠. 그냥 아이디어를 개별적으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회의 방식은 한 자리에 집합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도 이 회의 방식의 원리 자체는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한다고 말했을 때도 이러한 원리, 저변에 깔린 원리에 기반한 해석을 하면은 이것이 결코 동의각서에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서명하는 그러한 형식은 될 수 없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죠. 각주 20 보면은 실제로 이것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동의를 얻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업장이 규모가 너무 커서 그래서 동의를 안 받고 개별적으로만 했으니 좀 봐달라라는 사용자의 측의 주장을 배척하는 논거로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까 꼭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까 꼭 받아라 라는 취지의 판례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취지를 망각하고 이 대상 판결은 갑자기 그 원리 일관되게 면면하게 내려오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그런 판례의 흐름을 바꾸어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 이런 것들을 축소해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130페이지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근데 이러한 추상적인 법률론 그 자체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문제를 개별적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 문제로 축소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 이거를 중시하면서 이게 없었다면은 대체로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라고 볼 수 있다. 얘는 두 가지를 혼동한 거죠. 하나는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냐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개별적 방식인가 아니면 제대로 된 집단적 방식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대본 판례는 이 두 가지를 섞어버려서 그냥 불이익 준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거는 집단적 회의 방식이다 이런 이상한 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각주 20에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제대로 된 대법원 판례들입니다. 서면 동의 그래서 누가 서면 동의를 했냐면 근로자들이 아니라 공사 간부 직원들인 부장 및 실장들의 서면 동의가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대신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이 뭐 대의원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것인데 잘된 판례들인데 이 대법원의 이 사용자체의 개입이나 간섭에 대한 어떤 판시 자체가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으면서 슬며시 집단적 회의 방식이 갖는 노사관계 대등교섭역에 대한 원리를 탈각시키고 있다. 그래서 동의서 회람 방식이 이런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전개한 원리에 따른 해석론에 따르면 당연히 답은 노가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개별적 동의를 얻는 경우와 똑같다. 개별적 동의를 얻는 거지. 이거는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거라고 볼수 없다. 동의서 회람. 이 칸이 쭉 나와 있고 동의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도장 찍고 이름 적혀 있고 또는 이름을 채워 넣는 형식이라든가. 이거는 자기가 그 종이를 이렇게 받아들고 또는 종이가 각자 나누어졌다고요. 자기가 종이를 받아들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고 찍고 가지고 이제 집계만 한다는 거지. 이게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라 볼수 없다. 또두 번째로 취업규칙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자유로이 교환할 만한 기회를 갖지 못해 토론을 안 했다는 거죠. 집단적 의사결정에 토론은 필수적인데 토론이 없다. 경쟁적인 안들이 제출되지를 못했다. 논거들을 들어보지를 못했다. 또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을 사실상 묵시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로자들은 동의각서에 서명함으로써 그 신원이 직접 노출될 우려를 안고서 동의서 서명 여부에 관한 의사를 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러니까 판사들은 자기들은 회사 안 다니니까, 자기들은 회사 안 다니죠. 신분이 보장된 특수한 공무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별로 겪을 일이 없죠. 이런 일들 별로 겪을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신원이 직접 노출되는 동의각서에 서명 안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어떤 압력이 주어지는가, 전혀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감이 안 온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꾸려면, 이 사람들이 좀 회사 생활을 해봐야 되는 거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 133페이지 3결론. 결국 대법원은 개개인의 찬반이란 개별적 의사표시를 집단적 의사, 결정을 개별적 의사표시를 해체해버려가지고 분해해버렸고, 또 그냥 법률행위 일반론에서 말하는 정도의 강박, 그런 막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막 이런 게 없으면 무조건 자유롭다 이렇게 봐버리는데, 이게 비밀투표도 안 하고, 꼭 비밀투표 안 한다고 해도 노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거수투표를 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기록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이 없었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결론만 사용자는 알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거수를 하면은 상관없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누가 동의했고 누가 동의하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 이것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 절차도 없다. 그래서 부당한 간섭 개입도 있고, 그다음에 경쟁적이 아니 제출되고 논거가 제출되는 토론도 없고, 그래서 세 가지 이유에서 특별히 우리가 아까 앞에서 대법원 77년도 판례에서 밝힌 그러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어떻게 집단적 회의 방식이라는 의미가 왜 도출되었고 그런 법리가 어떤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따르면 대통령을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뽑아야 된다 하면은 동의서 회람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도 다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때 하나의 중심 개념에서 시작해서 그 개념을 흩뜨리는 방식으로 점점 나아가서 그 개념하고 실제 이 사례랑 비교해서 얼마나 거리가 있느냐 하는 방식만을 사용해가지고, 또는 회사 어려운데 이런 거 바꿀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있느냐 이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비밀투표가 아니거나 선거 과정이 없거나 선거 기간이 없거나 이런 동의수 회람 방식의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다면 그런 대통령은 독재자지 민주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측면의 고민이 이 대법원 대상 판결에는 없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다음 판례 하도록 하겠습니다.